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전도 계획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새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듯이 바울 일행을 또 다른 곳으로 내모라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사역을 중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굉장한 부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님의 사역 중지 사인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거기에 순종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국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북쪽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자기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더 나은 지도교수가 있는 곳으로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동가식 서가숙 해가며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무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고 주전 168년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주전 42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상당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불협화음이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로마의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고 해산시킨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자신의 제대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채찍으로 맞거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서 면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 번씩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이르렀지만 눈에 펼쳐진 상황은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방문하는 도시들마다 그곳의 회당을 찾곤 했습니다. 회당 모임에는 그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모임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곳을 정해서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도 있을까 해서 나가보았지만 남자는 한 명도 없었고 소수의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과 투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결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과 귀신들림에서 고침받은 소녀가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고도 은혜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십수년이 지나자 빌립보 교회에도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들은 그렇게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인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그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고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온전함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의 그의 본은 언제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으로 삼았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주고 나니까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그가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은 영원한 고상함이 되시는 주님과 비교하니까 저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샘플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전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정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것을 더 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인도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조력자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여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지 않고 유한하고 세속적인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허망한 욕망이 이끌려 자기 자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십자가를 수치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찢어지는 마음과 통곡, 심한 통곡으로 그러지 않기를 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주님의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로마의 가치관이 가득한 빌립보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됩니다. 바울 사도님,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빌립보에서는 빌립보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반응에 바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시험을 보고 50문제 중에서 10개를 딱 맞추고 나와서 아깝다, 2개는 더 맞출 수 있는데 하고 운다면 그 아이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문제 가운데서 20개를 맞추고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와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5명 더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내용인즉 당신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좀 경찰서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 부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은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대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자신들에게 자유와 풍요의 세상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들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어떤 유대인들은 무복음주의, 즉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잔치 문화에 빠져 살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음식 가려 먹는 것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할례를 지키지 않음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신념화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무복음주의자나 율법주의자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대통령, 시장, 도지사 등 모든 위정자들은 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서민의 사전적인 뜻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는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민이라는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백성이라는 말은 성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성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고 왕족이나 귀족만 그 어머니로부터 성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이 서민이었습니다. 각골 문자에서 유래된 서민의 서자는 굴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서자는 평범한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속에는 서러운 소외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홍길동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장면은 길동이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길동은 이조 판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의 신분이 노비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길동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길동이 바로 서자, 서러운 아들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시민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고 시민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노예들이 다 했고 시민들은 정치를 하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21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또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처럼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어야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로마 시민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민권은 로마의 식민지로 나가면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 의미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입니다. 시민권으로 번역된 단어가 폴리튜마인데 이 단어는 시민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정부, 국가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부에 거기로부터가 하늘에 있는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최고 수반이 있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상관없이 최고 수반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수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안티 기독교로 살던 사람이 인생의 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거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가장 죄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고 틀 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시대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하는 죄도 크고 강도질을 하는 죄는 더 크고 살인죄는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모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을 당해도 그것은 자신만 죽습니다. 그러나 역모를 꾀하게 되면 삼족이 멸을 하게 되는데 삼족은 부계, 모계, 처계를 통틀어 통트는 말입니다. 그만큼 역모죄는 큽니다. 역모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폐부 깊이 인식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내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깊이 각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최고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의 나라가 됩니다. 경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은 경제 제국이 됩니다. 내 취미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은 취미 왕국이 됩니다. 내 부모나 내 자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은 부모 나라, 자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초막에 있어도 상관없고 왕궁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도 살아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병든 이기심이 아우성을 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지라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어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이야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내가 다른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데 있지 않고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본래 밭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나 배추, 시금치와 같은 채소여야 하는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보화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보석함에 곱게 담아서 옷장 깊숙이 보관합니다. 만약 그 목걸이를 암호통에 담아서 식탁 위에 둔다면 그 목걸이는 틀림없이 진짜가 아니라 짝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화가 밭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보화가 진열장에 들어있거나 보석함에 들어있으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그것이 소중한 줄 알 터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돋보이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부 던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맑히고 밝혀 가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의식해야 하며 무엇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배가 신이었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동경했고 땅만 바라보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권으로 사용하려고 했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사람들의 박수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격려를 덧입어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궁궐 같은 곳이 아니라 초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욕망의 아우성이 가득한 이 땅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